VOA 세계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 핵 등 영내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이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중국과의 긴장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과 하마다 방위상이 중국의 강압적인 성향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이 우려하는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미국과 일본이 방위산업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부채안도 합의안이 5월 31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부채안도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현재 31조 4천억 달러인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내년 1월까지 2024-2025년 예산 증액에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하원의 초당적 타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준 것과 아울러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민주당 대표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상원은 이르면 1일 오후 부채안도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이를 국방 한라인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응행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이를 회담을 갖고 고위급 소통을 위한 한라인 개설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성명에서 고위 국방당국자의 열린 소통은 상호 이해관계와 신뢰 강화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라인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양국 국방당국이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번 리 국방부장의 싱가포르 방문이 오래되고 따뜻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체결한 국방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2023 중국 싱가포르 해양협력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를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가진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 항공기와 동맹국 항공기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중국이 행동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 상황이 매우 빠르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며 국방당국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29일 중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샹그릴라 안보대화를 계기로 미국이 제안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다음 날인 30일 미국은 국방소통이 부족한 원인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잘못된 관행을 즉시 시정하라고 밝히며 미국이 대화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5월 3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지원 승인은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39번째로 이뤄지는 장비 인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핵심 기관 시설을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항공방위군 지원용 핵심 역량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추가 탄약과 어벤저 단거리 방공체계,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인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그리고 155mm 포탄 등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그 같은 발사를 통해 군사 능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해 군사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김정은과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왜 발사에 실패했는지가 지금 주요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it failed. And frankly, why exactly it failed shouldn't be the major concern. The major concern is that
허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위성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는 북한 측의 발표를 봤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우려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발사를 할 때마다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고 적응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위협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김정은과 그의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며 훈련과 준비태세를 포함해 영내에서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가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한 핵협의 그룹 가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핵협의 그룹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 그룹은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외교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clear and consistent since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that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 the DPRK.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최근 대화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지만 우리는 북한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북한은 아직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며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31일 서해로 떨어진 위성 발사체의 2단계로 추정되는 잔해물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전날 진행된 군사정찰 위성 발사가 자위권에 속한다며 이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의 위성 발사가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해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며 자가당착의 궤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에 대해 한반도 상공의 숱한 정찰 위성들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들을 채워놓고 북한의 일거일동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며 미국이 우리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걸고 드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격이며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도 북한의 우주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억압하는 억제 논리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 더 공세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며 화가 나건대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해 임무 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 발사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정찰위성 2차 발사 등 도발을 위협하고 있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발사 계획 철회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부부장이 또다시 이중기준 논리를 내세워 위성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행동 자체가 정당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다라고 본 것이죠. 이것은 뭐 김여정이 전담에서 3년 전부터 하는 이른바 이중기준, 이중잣대의 논리를 다시 한번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향후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대북 규탄이나 제재에 대한 논의를 사전에 막겠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명분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전날 첫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으나 이 발사체는 엔진 고장으로 한국 서해상인 전라북도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지점에 추락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행한 우주 발사체 발사 행위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는 발사 실패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대내 매체들은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나 전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발사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한 내용들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됐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입니다.
제8차 당대에서 제기한 전략무기 개발 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원만하게 진행돼서 큰 성과를 거두는 어떤 스토리로 이걸 만들고 싶은데 이게 중간에 실패하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공개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이 성과 자체를 약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전 프레임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굳이 이것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이번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천리마 1형이 화염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사진을 실은 겁니다. 북한이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위성발사체 발사 장면을 대외 매체를 통해 보여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발사체 상단부가 몸체보다 직경이 두꺼운 뭉툭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 관계자는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발사체가 정상적인 위성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발사가 위성 발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천리마 1형이 위성 탑재부가 강조된 형태라고 평가했습니다.
300kg짜리 위성 속에서는 위성 탑재부가 너무 크죠. 그걸 봐서는 북한이 지금 만리경 1호만을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고 뭐 만리경 2호 같은 경우는 만리경 1형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소형 위성이 아니라 좀 더 큰 위성을 발사를 염두에 두고 천리마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이번에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에 탑재된 만리경 1호에 대해 길이 1.3m, 무게 300kg급으로 해상도가 최대 1m 내외인 초보적 정찰 임무 정도만 가능한 소형 저궤도 지구 관측 위성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화염의 형태와 색깔 등을 근거로 천리마 1형이 액체연료 기반의 백두산 엔진 2개 또는 4개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1단 추진체의 길이가 짧고 2단과 3단 추진체 길이를 키운 게 특이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2단 추진체의 길이가 1단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게 통례지만 북한 신형 발사체의 2단 추진체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사체는 1단 비행 방향을 중국 쪽으로 최대한 향하도록 했고 1단 분리 후 2단 점화 때 발사 방위각 변경을 시도하려 했다는 관측입니다. 이 과정에서 엔진 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추력 상실로 추락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1단체가 연소하면서 비행한 궤적은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단체부터 정상적으로 비행하지 못했다고 본다면 결국 2단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하지 못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서해로 떨어진 2단체로 추정되는 북한 발사체 잔해물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군이 전날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견 당시 부유물은 수면 위로 일부만 노출돼 1단 로켓과 2단 로켓의 연결 부위에 해당한다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군당국 확인 결과 이 부유물의 길이가 천리마 1형 전체 길이의 절반인 15m에 달하고 현재는 수심 75m 해저에 가라앉아 있어 인양 작업 중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뭐 생각보다 이게 좀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아마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이틀 정도 더 걸릴 수 있겠다고 판단됩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이번 발사가 동창리 기존 서해 위성 발사장 인근 해안에 새로 지은 신규 발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기존 발사대는 발사체를 발사대에다 두고 조립해 1단, 2단, 3단을 올리는 형태지만 신규 시설은 바로 직립해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발사대가 발사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회의 기간 미한일, 한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미한의 국방장관 회담에선 3국 간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공유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한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와 한국군 작전통제소를 통해 실시간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일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한일 간엔 이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한일 정상이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에서 3국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하면서 3국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그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의 위성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위원은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린 데 대한 후유의 논평 요청에 김정은의 지속적이고 불량한 공세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서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탄도 군사 기술을 이용한 5월 31일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3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무시는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모든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은 목소리를 내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대신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발사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와 그 너머의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는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역내 긴밀한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최근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 정찰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성발사를 규탄하는 이유는 위성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으로 채택한 대북결의 17185 5항을 통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안보리는 추가 대북결의 1847호와 2087호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추가 발사도 금지한다며 문구를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논의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불법 발사를 정당화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프랑스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는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우주위원회 제66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Just few hours ag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aunched so-called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북한의 이번 발사가 실패했지만 북한이 불법적이고 금지된 발사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유엔 조약과 기구들을 악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상욱 대사는 이어 북한 정권이 이 발사를 무엇이라 부르든 북한의 관련 우주 활동에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는 한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대로 금지됐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기만적인 주장과 달리 그들의 이번 발사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우주 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를 훼손하고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여건을 악화시키는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함상욱 대사는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France was also very worried and condemns the launching by North Korea last night.
프랑스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평화적 우주 활동의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규탄한 뒤 국제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난밤 발사 또한 매우 우려하고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외교권 탐사에 수반되는 법적 규범을 창설하기 위해 1959년 창설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02개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북한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북한의 이날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6년 이래 다수의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용으로 고안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되는 기술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이번 발사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또 프랑스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의무를 준수하며 대화 제의를 수락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프랑스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결의를 강조하면서 유럽 및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보장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도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앤 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외무부 부장관은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의 무모하고 실패한 위성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호주와 타이완도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비판하면서 영내 안보에 끼치는 악영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은 31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호주는 우리 지역을 위협하고 세계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하며 주민들의 안녕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또다시 영내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금지 사항을 무시하고 로켓에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ICBM 기술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계속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비핵화를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목소리를 자주 내지 않았던 국가들도 이번 정찰위성 발사 규탄 입장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와 그 너머의 영내 안정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민감한 기술이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의 불량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한 활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이 영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발사를 할 것이라는 북한의 발표는 더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 외무부도 이날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요구들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앞서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 1호로 명명한 군사 정찰 위성을 신형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쏜 우주 발사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량형이 아니라 위성 전용 발사체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형 설계는 실패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시기에 대해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 전망이 엇갈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북한 위성발사 실패와 관련해 북한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발사체를 쏘아올렸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때보다 실패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31일 VOA와 영상 인터뷰에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신형 설계는 더욱 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연료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북한이 ICBM과 별도로 위성 발사만을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단 연료의 불안정성을 암시하며 우주 발사체에 새로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ICBM용이 아닌 새로운 연료를 사용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ll of which goes to the idea that they may be developing a space launch vehicle specifically for that purpose rather than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우주 발사 목적을 위해 특별히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신형 발사체를 발사할 때 실패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31일 VOA에 발사체 자체의 문제로 인해 궤도가 변경돼 조기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hat, you know, an issue with the rocket itself caused a change in the rocket's trajectory.
북한이 새로운 엔진을 실험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새로운 설계와 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 초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31일 VOA에 새로운 발사체의 첫 발사가 실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료 결함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추력을 높이기 위해 연료 성분 조성비를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지금까지 우주 발사체의 액체 연료로 비대칭 디메틸 히드라진과 산화제로 적연 질산을 쓰곤 했다며 이 조합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as they say, unstable, and so it's and it's very toxic. So they are tricky propellants to work with, and they've used it in their Hwasong rockets.
맥도웰 박사는 불안정하고 독성이 매우 강해서 작업하기 까다로운 추진체인데 북한은 이를 화성형 미사일들에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약간 새로운 조성비를 쓴 것 같다며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더 많은 추력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어청도 서방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하며 1단 분리 후 2단 발동기의 점화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된 연료도 불안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이번 실패와 관련해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위성 발사 시 경로 변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an extra problem that North Korea has when it's launching satellites. Most space-faring countries have a big stretch of ocean next to them that they can launch over.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위성을 발사할 때 추가적인 문제를 겪는다며 대부분의 우주항해 국가들은 곁에 발사할 수 있는 넓은 바다가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상공을 비행하지 않으려면 발사 시 여러 지점에서 도그렉 기동이라고 불리는 급회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자료 부족으로 실제 도그렉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우주 발사체 일부를 해양에서 인양한 데 대해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의 위성 역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 lot to learn in terms of their machine tooling for producing these rockets.
달그렌 연구원은 발사체 생산의 기계 공작 측면에서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발사체 조립 과정, 발사체의 직경, 연료 체계 등 북한의 우주와 미사일 산업 기반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특히 1단 로켓과 2단 로켓 사이 원통형 연결단이 인양된 데 대해 연료나 산화제가 들어있었던 추진체 탱크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탱크의 직경만 측정해도 발사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고 연료의 조성비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언한 2차 발사 단행 시기와 관련해 맥도웰 박사는 몇 달 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ven if they have really good radio data telemetry from the rocket, you know, it's hard for me to see them making a physical change.
맥도웰 박사는 북한 발사체의 무선 데이터 원격 측정 능력이 높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빨리 알아내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변경이라면 금방 할 수 있지만 발사체 엔진을 고치고 전자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대로 시험하고 성공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몇 달이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북한이 며칠 내로 재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조셉 댐스 연구원은 이번 발사의 경우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발사 기간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또 다른 발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재발사 전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법상 금지된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들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분열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에서 효과적인 대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과 동맹들은 계속해서 북한 단체들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 US and its allies can continue to sanction additional North Korean entities. I personally think it would be useful to start sanctioning additional third country entities.
이어 북한과 협력하는 제3국 단체들을 추가로 제재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며 북한을 대리하는 위장 기업이나 중개인들을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도 31일 VOA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엔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Russia and China are going to veto that. But nonetheless, it still raises the issue in that international forum.
로리그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포럼에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두 나라가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빠른 속도로 신설한 발사대에서 우주 발사체를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발사가 실패로 끝난 뒤 기존 발사대 주변으로 트럭과 버스 등 20여 대의 차량이 집결했는데 새로운 발사 준비 정황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약 4시간 후의 위성사진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발사패드의 분주한 모습이 보입니다.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로켓 발사대, 즉 겐트리타워 앞에 모여든 약 24대의 차량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9분에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입니다. 차량 24대 중 10여 대는 버스 형태의 차량이고 8에서 9대는 승합차 혹은 승용차로 식별됐습니다. 또 나머지 4-5대는 대형 트럭인데 전날인 30일 포착된 17.5m짜리 트럭도 겐트리타워 반대 방향을 향한 채 서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서해 위성발사장에 이처럼 많은 차량이 집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부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은 북한이 액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을 발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해 이곳, 즉 서해 위성발사장의 기존 시설에서 발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존 발사패드에서 포착된 차량 역시 발사 후 정리작업을 위해 동원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 매체가 한반도 시각 1일 발사체 발사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발사가 기존 발사대가 아닌 최근 빠른 속도로 건설된 새 발사 패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발사 패드에서 포착된 차량 20여 대 역시 정리 작업이 아닌 다른 임무를 위해 집결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발사 실패를 확인하며 가급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 발언과의 연관성도 주목됩니다. 실제 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 갑작스럽게 많은 차량과 인원이 동원되면서 2차 발사를 위한 작업일 수 있다는 추론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성사진에선 전날까지 개방 상태였던 겐트리타워의 하얀색 패널이 다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BOE는 북한의 발사 하루 전날인 30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해 겐트리 타워의 북쪽면에 자리한 하얀색 패널이 크게 개방되면서 각각 동쪽과 서쪽 면에 붙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겐트리 타워는 북쪽에 로켓이 자리하는 발사대가 위치하는데 이곳은 평소에 하얀색 개폐형 패널에 의해 가려져 있다가 발사가 임박한 시점 패널이 열리면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30일 개방된 것으로 관측됐던 패널이 31일엔 다시 닫힌 것입니다. 패널이 닫히면서 30일 일부 모습을 드러냈던 발사대 아랫부분도 다시 가려졌습니다. 오렌지색의 발사대 아랫부분은 로켓이 올라서고 실제 발사 시 로켓이 뿜어내는 화염을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로켓을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은 겐트리 타워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조립이 완료된 로켓을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서쪽의 겐트리 타워를 오갈 수 있는데 지난달 29일 겐트리 타워 쪽으로 이동한 후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남아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실제 발사에 이용한 새 발사 패드에선 특이사항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1일 오전 10시 29분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북쪽에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새 발사장의 하얀색 이동식 조립 건물은 가로 50m, 세로 30m의 직사각형 형태로 바닥에 깔린 선로를 이용해 남쪽과 북쪽을 오갈 수 있습니다. 북쪽에는 발사대 혹은 발사시설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25일에서 29일 어느 시점 이동식 조립 건물을 이동시켜 이 지점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약 4시간 후에도 이 이동식 조립 건물은 이 지점, 즉 북쪽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로켓을 쏠 당시엔 조립 건물을 남쪽으로 옮겼다가 발사 직후 다시 북쪽의 발사 지점 쪽으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훈련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은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은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합훈련이라며 이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의 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총 주한미군 공보관은 31일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의 중요성과 목적에 대한 부의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은 전투준비태세를 위해 인정된 필수 임무 수행에 있어 우리 부대의 전술적 숙련도를 높이고 한미 상호 운용성을 향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는 한미 양국 공동으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사례이기도 하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훈련과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수나 주요 자산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공보관은 올해는 미한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70년 동안 미한동맹은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향상하며 어떠한 위협과 적으로부터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함께 훈련하면서 더욱 공고해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공보관은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은 수개월에 걸친 조정, 계획, 협력의 정점인 정례적인 훈련이라며 이 훈련은 다양한 위협을 가정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전문 군대와 마찬가지로 숙련도, 신뢰성, 그리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아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진행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이 훈련에 대해 반공화국 전쟁 연습들의 연속판이고 확대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강조하며 두 나라 훈련이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자체 웹사이트에 화물 취급 페이지를 신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사실상 3년 넘게 운항 중단 상태인 고려항공이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인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고려항공 웹사이트에 최근 화물 고객용 페이지가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항공의 첫 화면에는 이전까지 취향지와 예약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항로 안내 등 총 3개의 큰 메뉴가 있었지만 최근 화물을 제목으로 한 메뉴가 추가됐습니다. 영문 페이지에는 화물을 의미하는 카고가 표기됐습니다. 첫 화면에서 화물 혹은 카고를 클릭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페이지에선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면허 코드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서 발급한 여행사 혹은 대리점 번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볼 때 화물 페이지의 주 사용자는 고려항공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희망하는 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간 사실상 고려항공이 운항 중단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화물 페이지를 신설한 건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고려항공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여객기 운항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다만 작년 5월 고려항공 소속 인류신 76 수송기 3대가 중국 선양 타오셴 공항에서 방역 물자를 실어 나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객기의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화물 운송을 위해 고려항공 기체가 한 차례 중국 상공을 넘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 사이의 다른 교통수단, 즉 열차나 선박도 사람보단 화물을 더 많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물 페이지 신설이 고려항공 화물 운송 재개의 신호탄인지 주목됩니다. 물론 고려항공의 취향지는 중국과 러시아, 2개국에 한정돼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한다고 해도 결국 갈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뿐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려항공은 2015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 외에 파키스탄, 쿠웨이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최대 6개국 10여 개 도시에서 승객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전후해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들이 핵실험 등을 이유로 고려항공의 착륙을 전격 금지하고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영공 통과까지 불허하면서 고려항공 해외 취향지는 이 시기부터 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16도, 낮 28도, 구성 아침 16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2도, 낮 최고기온 24도, 강계 아침 13도, 낮 26도, 이천 아침 15도, 낮 2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6도, 낮 27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27도, 신계 아침 16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8도, 낮 24도, 장전 아침 17도, 낮 24도, 평강 아침 14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5도, 낮 24도, 장진 아침 9도, 낮 19도, 김책 아침 15도, 낮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0도, 낮 20도, 김영권 아침 8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6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2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6월 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해결책들이
21세기의 도전에 대해 점점 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최근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아프리카 지도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북부의 분쟁과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11월 2일 적대행위 중지 협정이라며 이는 생명을 구하고 삶을 바꾸며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The guns are silent. As the fighting has stoppe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declined. Humanitarian assistance is flowing.
블링컨 장관은 총소리가 잠잠해지고 전투가 중단되면서 인권 침해는 감소했다며 인도적 지원 물자가 마침내 필요한 거의 모든 지역 사회에 도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티그레이 지역에서 서비스가 복구되고 티그레이 인민 해방 전선이 무장 해제되고 에리트레아 그리고 다른 세력이 떠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프리카 연합,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의 지원을 받는 중재자들의 헌신적인 외교가 이 협정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며 아프리카 연합의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당사자들이 저지른 잔혹 행위와 파괴적인 결과를 인정하는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Recognizing the atrocities committed by all parties is an essential step to achieving a sustainable peace. We urge Ethiopians to follow.
블링컨 장관은 모든 당사자가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인이라며 우리는 에티오피아인들이 화해와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도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만과 민족적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북부 오로미아 또는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정치적 인종적 폭력의 악순환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돕기 위해 미국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에티오피아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도전으로 인해 평화 구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식량 문제와 관련해 에티오피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keep working together on public health, building on our many years of partnership to combat HIV/AIDS and continue to tackle.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싸우기 위해 수년 동안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공중 보건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해결하고 미래의 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매년 보건과 경제, 교육, 민주주의와 식량 안보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에티오피아의 경제 발전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민자들과 피난민들 그리고 인권 유린 희생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양국 국민의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북한 핵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한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이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와 중국과의 긴장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북한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과 하마다 방위상이 중국의 강압적인 성향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깊이 우려하는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은 미국과 일본이 방위산업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북한 등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호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가 1일 국방 한라인 개설에 합의했습니다. 리상프 중국 국방부장과 응행헨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이를 회담을 갖고 고위급 소통을 위한 한라인 개설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방부는 성명에서 고위 국방당국자의 열린 소통은 상호 이해관계와 신뢰 강화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라인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양국 국방당국이 양자 및 다자 훈련을 통해 정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번 리 국방부장의 싱가포르 방문이 오래되고 따뜻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국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체결한 국방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겁니다. 앞서 양국은 지난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2023 중국 싱가포르 해양협력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이 5월 31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이날 부채한도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 연방정부는 현재 31조 4천억 달러인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 내년 1월까지 2024-2025년 예산증액에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하원의 초당적 타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나서준 것과 아울러 하킴 제프리스 미 하원 민주당 대표의 지도력에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상원은 이르면 오늘 오후 부채한도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5월 3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지원 승인은 2021년 8월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해 국방부 재고에서 39번째로 이뤄지는 장비 인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핵심 기관시설을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항공방위군 지원용 핵심 연량이 포함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패트리어트 방공체계용 추가 탄약과 어벤저 단거리 방공체계,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그리고 155mm 포탄 등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공대공 무기인 AM-7 스페로우 미사일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5월 31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전황과 안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잘루준이 사령관은 통화에서 밀리 의장에게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적의 대규모 공격, 드론 공격과 유도식 공중폭탄 공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적인 방공체계와 F-16 전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를 중국이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우리 항공기와 동맹국 항공기에 대한 도발적인 행동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중국이 행동을 바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느 시점에서 상황이 매우 빠르게 통제할 수 없을 상태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국방 당국자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